케이스 매거진 2024년 11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에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만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4년 11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좋은 님의 이야기. 할머니의 메리아스. 2. 특집. 아빠와 스티커. 3. 독자 코너 1. 이젠 내가 찾아갈게요. 4. 독자 코너 2. 시를 읽는 이유. 좋은 님 이야기. 할머니의 메리아스. 할머니는 전쟁 통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다 총에 맞아 왼쪽 가슴을 도려내야 했다. 양철 지붕이 따개비처럼 따닥따닥 맞닿은 달동네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 잡초를 헤집고 벌겋게 녹슨 문을 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 앞마루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부채를 설렁이는 할머니가 보였다. 언덕을 오르느라 땀에 젖은 우리 삼남매가 오면 할머니는 부채를 붙여 한 명씩 땀을 식혀주고 입고 있던 메리아스로 얼굴대를 문질러 닦아주곤 했다. 시큼 달콤함이 뒤엉킨 그 냄새가 좋아 매일 밤 할머니의 메리아스를 코에 덮고 잠들었다. 전쟁 구하러 이곳저곳 떠돌며 장사를 한 아빠는 우연히 들른 동네에서 과일을 파는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아빠가 가족이 없으니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아 바로 결혼했단다. 그러나 아빠는 동네 다방 종업원을 자전거에 태워 들로 산으로 나돌았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본 날이면 창고 앞 빨간 대야에 담긴 고무호스로 나를 때렸다.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묵묵히 맞았다. 머리채까지 잡힐 때쯤이면 항상 둘째 동생이 할머니를 데려와 엄마를 말렸다. 멀리서 다다닥 할머니의 고무신 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는 열대살 먹은 내게 한쪽만 나는 빈 젖을 물리고 약을 발라줬다. 나는 엄마의 체취를 모른다. 내겐 할머니가 친구이자 엄마였다. 어미 같지 않은 어미를 낳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할머니에게 괜찮아, 난 할머니가 엄마잖아 라고 대답하면 얼굴 위로 짭짤한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할머니는 내가 스무 살이 되던 해 겨울 언덕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그만 세상을 떠났다. 집을 나간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 상주를 섰다. 계집애는 상주 서는 거 아니라는 동네 아줌마들의 참견에 나 아니면 누가 상주를 서느냐 라고 성을 냈다. 할머니가 금방이라도 일어나 쿰쿰한 메리아스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다다닥 소리내며 달려와 서러움에 북받쳐 우는 나를 달래줄 것만 같았다. 빈 젖을 물리고 내가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러줄 것만 같았다. 할머니, 할머니. 차마 세 번은 부르지 못했다. 맘 약하고 착한 우리 할머니가 편히 못 갈 걸 알아서. 목구멍이 쾅 막혀 목 놓아 울지도 못했다. 할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으니 뼈만 볼록 튀어나와 꼭 까맣게 달라붙은 고목 같았다. 할머니를 어루만지며 다음 생에는 꼭 내 딸로 태어나달라고 부탁했다. 그땐 내가 할머니의 엄마가 되어 호강도 시켜주고 사랑도 듬뿍 주겠다고 약속했다.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누워 할머니의 메리아스 냄새를 맡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쐬고 지나갔다. 꼭 할머니가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하는 꿈을 꿨다. 할머니는 꽃잎처럼 팔랑이며 걷다가 벼랑간 나비가 되어 날아올랐다. 다시 올 거냐는 물음에 나비는 내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이내 사라졌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세 번 불러도 다시 오지 않았다. 이상으로 조은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아빠와 스티커. 6살 때쯤 나는 스티커에 푹 빠져 있었다. 폭신한 스티커, 딱딱한 스티커, 흐물흐물한 스티커. 스티커라면 종류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스티커에 코를 가까이 대면 나던 알싸한 잉크 냄새까지 좋아했다.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사왔다는 것이다. 그때는 사실 아빠보다 스티커를 더 기다린 듯하다. 오늘은 아빠가 어떤 스티커를 사올까? 하면서. 스티커가 마음에 쏙 드는 날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어디에 붙일지 고심하며 한참 동안 붙였다 떼었다 반복했다. 하루는 엄마가 오늘은 아빠 회식날이니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아쉬움을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다. 회식은 밤늦도록 이어진 모양이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내게 스티커를 건넸다. 어젯밤에 아빠가 사온 거라면서. 아빠는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나를 위해 스티커를 구해온 것이었다. 회식이 끝난 후 비틀거리면서 스티커를 샀을 아빠를 떠올리니 순간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어렸을 때는 그저 기분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때 느낀 건 감동이었다. 그날도 스티커의 포장을 뜯은 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엄마는 몸에 좋지 않으니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왠지 계속 킁킁거리고 싶었다. 요즘도 어딘가에서 강한 잉크 냄새를 맡으면 그 나날들이 떠오른다. 어린 딸을 위해 퇴근길마다 스티커를 샀을 아빠를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빠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 나만의 산타클로스가 남긴 스티커를 나는 평생 기억할 것이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11월호에서는 소식지를 구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기 및 자작시를 받아 실었습니다. 수기와 자작시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문의 031-213-7722 내선 4번 소식지 발행 민경주 사회복지사. 독자 코너 1. 제목 이젠 내가 찾아갈게요. 지은이 권택환. 인자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삶을 엮어오신 우리 어머니. 마실 가신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머니. 자식들 키우느라 죽도록 일만 하시다 골반 다쳐 고통 속에 사시다 가신 우리 어머니. 달콤함에 빠져 정신없이 살다가 어머니 생각 못했네. 어느 날 철조망에 걸려 넘어져 힘들 때면 어머니 생각에 먼 하늘을 봅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저 산에 계신가요? 저 하늘에 계신가요?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애원해봐도 이제는 다시 볼수 없는 우리 어머니.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어머니.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뵈었으면 좋으련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머니. 산이 높아 못 오시나요? 강이 깊어 못 오시나요? 이제 내가 어머니 찾으러 갈 때가 되었나 봐요. 독자 코너 2. 제목 시를 읽는 이유. 지은이 오정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설레일 수 있어서, 공감할 수 있어서 시를 읽는다. 음식을 만들어 나누듯 시를 쓰고 나누고 싶다. 토요일마다 만나는 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시, 반짝이는 생각으로 엮은 시, 오늘도 시를 만난다. 시는 꿈꾸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무를 심게 하고, 숲이 되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동물이 살 수 있게 한다. 시는 뭐든 할 수 있게 한다. 이상으로 독자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아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과학이 밝힌 행복의 비밀. 2. 그러나 숙이. 고기 반찬. 3. 새벽 햇살. 부평초와 어머니. 나를 흔드는 한마디. 과학이 밝힌 행복의 비밀. 변호사로 일하며 좋은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사는 여러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당사자의 생각과 생활을 꽤 많이 알게 된다. 일반인뿐 아니라 유명인사나 재력가들도 여럿 만나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돈이나 지위는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 작은 일에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다. 행복을 느끼는 건 일종의 자질이나 능력 아닐까? 궁금하던 차에 이 문제를 다룬 책,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를 읽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8년부터 재학생 268명과 보스턴 빈곤층 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생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8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주기적인 설문조사와 건강 기록 검토, 혈액과 DNA 검사까지 다각도로 진행된다. 대상자의 자녀들도 참여 중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삶의 보편적인 흐름과 결정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 있다. 연구 결과는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다. 행복의 열쇠는 성공, 재산, 건강 등 외적 요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따뜻한 관계를 맺는 생활이 사람을 행복으로 이끈다. 세계 각국의 여러 사회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자. 1.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노화를 막는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은 고독할 때보다 친밀감을 느낄 때 훨씬 많이 분비된다. 가까운 사람이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 뇌의 고통 중추작용이 멈춰 고통이 줄어든다. 2.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4주간 행동 지침을 주고 관찰한 결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라고 한 그룹이 자신을 보살피라라고 한 그룹에 비해 염증 지표가 낮았다.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했을 때도 전자가 후자에 비해 회복이 빨랐다. 3. 말기 신장 질환자가 가족, 간호사, 동료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분석한 결과 친절한 태도를 보인 환자들의 1년 후 생존율이 냉담한 사람들보다 높았다. 4.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입자인 텔로미어에 관한 연구도 놀랍다. 텔로미어는 나이 들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다른 사람을 아끼는 훈련을 한 그룹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을 한 그룹을 나누고 6주 뒤에 그 길이를 측정해 보니 전자가 후자에 비해 텔로미어의 마모 속도가 훨씬 느렸다. 이런 증거가 다수 존재의 친밀감이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과학적 이견이 없다. 따라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는 것보다 타인을 위하고 봉사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 반대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해롭다. 의사 앤서니 마자렐리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때 얻을 수 있다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연민을 갖는 게 놀라운 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잃고 사는 셈이다. 다른 이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그 출발점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는 거라고 말한다. 누구나 훈련하고 노력하면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공감과 연민을 키울 수 있다. 처음 보는 음식점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보자.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내 삶을 결정한다. 변화는 남을 돕고 위할 때 가장 빨리 일어난다. 관대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현대과학은 행복이 돈이나 지위,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나의 진짜 보물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다. 먼저 손을 내밀어 흙을 파낸다면 상대와 함께 보물을 캐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이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숙이, 고기 반찬. 우리 형제는 일남이녀로 그 중에서도 나는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큰딸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IMF로 형편이 힘들어진 우리 집은 밥 대신 홍합국을 끓여 먹고 쌈장이나 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살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는 아파트 앞에서 떡볶이와 어묵 순대를 팔기 시작했다. 난 학교길에 친구들을 데려와 300원, 500원짜리 떡볶이를 사 먹자고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엄마가 집 근처 상가에 식당을 열었다. 부모님은 더 바빠졌고 나는 여동생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남동생은 주중엔 어린이집에 있었다. 5살 된 동생을 맡기고 오는 길에 엄마는 참 많이 울었다. 어린 나는 뒷자리에서 엄마를 따라 소리 없이 울었다. 여동생과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엄마를 기다리다 잠들곤 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을 꺼내봤지만 소용없었다. 중학생이 됐지만 교복 살 돈이 없어 엄마가 이웃집에서 얻어왔다. 총 3벌이었는데 전부 컸다. 아빠는 속도 모르고 잘 됐다 라고 말했다. 너무 큰데. 나는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입학식 날 속상함이 극에 달했다. 친구들의 교복과 달리 낡고 색이 바랜 교복이 창피했다. 숨고 싶었다. 그래도 그 교복을 입고 3년 동안 반에서 회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성적 오르면 꼭 새 교복 사줘 라고 말하며. 고등학교에 입학할 땐 다행히 아빠와 교복점에 갔다. 눈부신 새 교복이 드레스처럼 보였다. 그날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나는 힘을 내 공부했다. 그리고 사범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하면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합격했어. 교사 임용시험까지 합격하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학비만 1년에 1,000만 원이었다. 총 4년을 다녀야 하는데 나는 반도 다니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밥 한 끼 사 먹기가 힘들어 더 이상 대학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데 공부하겠다고 엄마에게 손벌리기가 미안했다. 나는 더 일찍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자퇴 후 공무원 시험을 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한 번에 합격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경찰이야. 우리 딸 장하네. 내가 돈 벌 테니까 가게도 처분하자. 사실 엄마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용돈을 많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렸다. 건강이 악화된 엄마는 지역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워 비행기를 타고 서울병원에 다녔다. 쉬는 날이면 그런 엄마를 쫓아다니느라 바빴다. 통장에서 병원비 빠져나가는 알림 소리가 잦아졌다. 제법 나이를 먹은 남동생은 집에서 지낸다. 누나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래서 우리 동생 치킨 사줄게. 말을 못하는 남동생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힘 좋은 남동생을 씻기고 먹이고 돌보느라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 남동생은 5살 정도의 지능과 인지 능력을 가졌지만 누나가 경찰이고 집에 올 때마다 치킨을 사준다는 사실은 아는지 항상 나를 기다린다. 고향에서 일터까지는 2시간 거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지낸 지 벌써 10년. 어릴 때 많이 놀아주지 못해 동생에게 장애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눈물을 훔친 날도 많았다. 이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반찬을 하나라도 더 사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에도 매진한다. 그 이유 하나로 열심히 살아왔다. 여동생도 병원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다니고 있고 엄마도 건강이 많이 나아졌다. 10년차가 되니 월급도 꽤 올랐다. 학창시절 움츠러든 어깨가 점점 펴진다. 나는 그동안 엄마의 버팀목이자 아빠의 든든한 큰딸이었다고 자부한다.
돌아보면 다섯 식구의 장년은 참 외로웠다. 동생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담도 많았다. 때문에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지금은 분명 행복한 길을 걷고 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출동을 한다. 우리 가족 반찬은 이제 고기 반찬이다.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병초와 어머니. 무리를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개구리의 밥이 되고야만은 하찮은 부평초. 그게 지금의 나다. 늘 그런 나를 걱정한 어머니는 왜소한 뒷모습으로도 나의 그늘이 돼줬다. 강렬한 햇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음에도 어머니의 얼굴에 진 깊은 주름이 느껴졌다. 대학생 시절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다. 그때부터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일을 했다. 악착같이 살아남으려 애쓴 끝에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고 경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다고 자부한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내겐 작은 그늘도 뿌리 내릴 땅도 없었다. 내가 잘 되지 않는 건 코로나19 탓이라며 비겁하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수억 원의 납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했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나는 구속됐다. 아직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휴대전화에도 엄마라고 저장돼 있다. 잘난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얄궂게도 꼭 바쁠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난 3초 정도 망설이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신호를 차단했다. 아무래도 신경 쓰여 다시 전화해보면 그냥 걸어봤다고 말하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선 매번 후회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한파이니 조심하라는 뉴스를 본 어느 밤 쇠창살 사이로 불어오는 바깥의 찬 공기를 위안삼아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교정 직원이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며 나를 불렀다. 면회실에는 못 본 새 너무도 늙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이 추운 날에 뭐하러 왔냐는 핀잔에도 어머니는 애써 웃었다. 짧은 면회 시간 내내 내 걱정뿐이었다. 붉어지는 눈시울에 손만 무심히 흔들며 어머니를 보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언제나 부평초의 그늘이 되어주는 나의 어머니. 늙지 마요. 내가 대신 늙어줄게. 아프지 마요. 내가 대신 아파할게. 어머니는 그저 나의 엄마로만 있어주세요. 항상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으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